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2000년 전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임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죄인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상식으로는 가당찮은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까지 찾아가셔서 죄인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의 참된 본질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음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며느리로 얻은 시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만 되면 시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나가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너나 잘 믿으라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더니 급기야는 의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골 한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현듯이 며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으로 며느리의 하나님에게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돈 영감, 한 번만 봐주시오.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돈지간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엉뚱하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돈 영감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도가 주효했던지 며느리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부탁을 들어준 사돈 영감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도 사돈 영감을 믿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며느리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가 그 할머니로 인해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돈이 된 그 할머니의 신앙 경력은 일천했지만 그러나 연만한 그분의 연세를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그 할머니에게도 세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면서 목사님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죄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늘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하나님을 사돈 영감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함이 아니라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내 속에는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영원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고 또 심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음을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세례와 관련해서 침례교 목사와 장로교 목사 사이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침례교 목사와 장로교 목사가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두 목사의 가족들도 마치 한 피부지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목사가 어느 날 대판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를 공박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세례는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라야 진짜 세례이지 어떻게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리는 것이 참된 세례가 될 수 있느냐고 장로교 목사를 공박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박에 대해서 장로교 목사가 맞서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설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셨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해야지요. 성경대로요. 좋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럼 침례교는 성경대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왜 목욕탕에서 합니까? 성경 어디에 목욕탕에서 침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자면서요. 성경대로요. 아, 요단강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목욕탕 안에서라도 물속에 잠겨야지요. 세례란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밥티조는 말 그 자체가 물에 잠긴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자꾸 몸이 물에 잠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대체 몸이 어디까지 잠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허리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목까지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모두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잠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머리까지지요. 분명히 머리까지지요. 그렇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장로교 목사가 판정성을 거두고 거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말 가운데에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두 사람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물속에 몸을 잠근 침례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처럼 침례가 아닌 경우 모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세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세례의 외적 형식에만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틀렸습니다. 세례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물을 머리에 뿌리느냐 혹은 온몸을 물에 담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참된 본질은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릇된 삶을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진입구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으로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은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의해 사울을 찾아온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눈에 허망한 욕망의 비늘, 추하디추한 이기심의 비늘, 그릇된 편견의 비늘,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자기라는 우상의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자기 눈에 그런 비늘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만물의 실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의 눈에서 그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비늘을 뒤집어 쓰고 보는 것과 비늘 벗은 눈으로 보는 것이 결코 동일할 수 없었습니다. 비늘을 벗고 보니 전혀 새로운 세상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특히 우리말 다시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블레포는 위를 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비늘이 벗겨지고서야 비로소 위를 향해 그 자신이 그동안 부정해왔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눈에 온갖 비늘들을 뒤집어 쓰고서도 그 사실을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헛인생을 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주시고 되어져야 할 존재가 되게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면식도 없는 아나니아를 동원하시어 자기 눈에 끼어있던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왜곡된 허상이 아니라 만물의 실상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우러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사울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본문 18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져서 아나블레포하게 된 사울은 그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상실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라면 회복한 시력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눈에서 비늘들을 벗겨주고 시력을 회복하게 해준 아나니아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감사의 말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흘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몰골이 대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던 직간은 다메섹 동쪽에서 서쪽으로 1.6km나 직선으로 뻗어있는 대로로서 2000년 전 중동지방에서 가장 명소 중의 명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말로만 듣던 직가의 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집 밖으로 나가서 직가를 먼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어나는 즉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사울이 세례를 받은 직간은 사람의 몸이 잠길 만한 강이 없으므로 세례는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때 사울이 그동안 사흘 동안 기거하던 유다의 집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본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울에게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이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의 연합인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에 세례는 죄인된 인간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이 구별되는 분기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례교인은 어떤 특정 형태의 세례의 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거듭남의 획이 분명하게 그 삶 속에 그어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스스로 의인을 자처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자기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그의 휘하의 모든 병사들도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모두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가운데에 상당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오른손만은 물 밖으로 내어 민 채 세례를 받았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오른손만은 앞으로도 계속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내 오른손만은 죽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기 위해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까지 물 속에 담구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만을 예외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죽음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온전히 연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라는 형식은 거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비가 쏟아지는 날 비 속에서 홀로 스스로 세례를 받았음을 자신의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속에서 자기 홀로 세례를 받은 우치무라 간조를 가리켜서 세례교인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삶 속에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거듭남의 분명한 획이 그어졌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모두 비가 오는 날 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만큼 본질을 드러내는 형식 또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세례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 2000년 전 당시의 형식을 따라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천주교 등 출신 교파와 종파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이한 형태의 세례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수요일 날 세례받을 분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세례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세례를 거쳤든지 간에 아직까지 세례의 외적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본질적인 세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해진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지 않을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체 누구에게 대림절이 대망의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2월 25일이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의 생일보다도 더 가슴 벅찬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바로 세우실 수 있는 약인의 주님이시오. 오직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 보아스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의 사울처럼 본질적인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분명한 획을 이 시간 그으십시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을 것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만 주님의 성탄이 내게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영원히 세워주실 수 있는 약인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주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보아스의 주님이심을 명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형식의 세례를 받았든 혹은 이번 수요일에 세례를 받을 분을 포함하여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 모두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분명한 획이 그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이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